다음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의 여러분의 삶은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시며 심판주 되시는 그분 앞에서 이제 여러분은 그동안의 삶을 셈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하실까요? 여러분에게 무엇을 물어보시리라 생각하십니까? 답은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러나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이것 하나만큼은 분명히 물어보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네게 분부한 지상명령을 완수하기 위하여 너는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느냐? 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질문은 하실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지상명령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유언과도 같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임종의 순간이 다가왔다면, 이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날이 몇 시간 남지 않았다면,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면 여러분은 그들을 향해 어떤 메시지를 전하시겠습니까? 내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부수적인 말을 하느라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은 없겠죠.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인생을 총망라하여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메시지를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하지 않겠습니까? 또는 만일에 여러분이 가족들에게 단 하나의 부탁을 할 수 있다면, 다른 거는 다 몰라도 이것 하나만큼은 꼭 지켜다오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하고도 중요한 부탁을 하겠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소천하신 것이 아니라 승천하신 것이기 때문에 유언을 남기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유언과도 같이 하신 말씀이 지상명령입니다.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고 반드시 지켜다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지상명령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계명 가운데서도 이것을 지상명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지상명령의 내용을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심장이 묻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본질적인 사역입니다. 바로 여기에 모든 교회의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지구촌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말씀하신 그 지상명령을 감당하고 완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오늘날 우리는 살아 숨쉬는가? 그 복음 전파의 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상명령의 핵심 메시지는 제자 삼으라인데, 우리가 제자 삼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가장 본질적인 사역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제자 삼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을 제자 삼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제자 삼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이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함으로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제자를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자 삼으라는 지상 명령이 교회의 핵심 사역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사실 또한 인정합니다. 문제는 실제로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이죠. 왜 그럴까요? 그만큼 전도는 우리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이 전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라고 한다면 정말 수많은 성도님들이 오실 겁니다. 또는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십니다. 심지어는 우리 봉사합시다라고 해도, 또는 그 봉사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봉사라 할지라도 많은 분들이 참으로 감사하게도 섬겨주십니다. 근데 유독 우리 노방전도 나갑시다라고 말하는 순간 참여자의 수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부담이 되기 때문이겠죠. 물론 어느 교회나 전도에 대한 큰 열정으로 복음 전파를 생활화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지구촌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전도를 생활화하시는 분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어느 교회나 거의 예외 없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전체 교인들 중에 전도를 생활화하는 사람은 3% 또는 2%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나머지 분들은 복음을 전파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죠. 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라고 초청하는 것 외에, 또는 교회 전도 훈련, 단기 선교 또는 노방 전도, 교회 공식적인 사역의 일원으로 나가서 복음 전파한 것 말고 나의 일상생활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단 한 번이라도 복음을 전하셨나요? 아, 일주일은 너무 짧죠. 그러면 한 달이면 어떻겠습니까? 지난 한 달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한 달도 너무 짧죠? 그럼 3개월, 6개월, 1년, 3년, 5년, 10년, 지난 10년 동안 나의 개인적인 삶에서, 나의 일상생활 가운데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이 질문 앞에 선뜻 예라고 답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 번도 전도를 하지 않았거나 지난 10년 동안 한두 번, 많으면 두세 번 정도 전도를 했던 것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도를 하지 않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것 하나만큼은 꼭 지켜다오라고 말씀하신 것 빼고 다른 사역만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각한 문제이겠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왜 이렇게 전도는 우리에게 부담이 될까요? 어디 이유가 한두 가지이겠습니까? 전도의 사명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을 저는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아, 사실 저는요, 저의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입니다. MBTI에서 I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심지어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 저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마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에 공감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도 많이 계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는 나의 성경적인 지식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또는 전도 훈련을 받지 않았거나 너무 오래전에 받았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내가 전도를 할 때 전도 대상자가 나에게 어려운 질문을 할 수도 있을 텐데 답을 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친구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묻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야, 이순신 장군 천국에 갔어? 지옥에 갔어? 이래버리면 좀 답하기가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또는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으로부터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머뭇거리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또는 지금은 내가 너무 바쁘니까, 나의 삶이 너무나 분주하니까, 또는 나는 피곤하니까, 또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복음을 전파하기가 힘들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내 아이가 고3이라서 나는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내가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맡은 프로젝트가 너무나 바쁘고 나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나 피곤하기 때문에, 또는 내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내가 나이가 너무나 적거나 나이가 너무나 많아서, 지금은 내가 너무나 힘든 일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들로 전도하기가 힘들다는 분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 이유들로 인하여 오늘도 전도의 문턱에서 망설이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정리를 해봅시다. 한편으로는 지상 명령을 완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심장이 거기에 묻어 있으며, 그러므로 나도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다음 한편으로는 전도의 사명만큼은 너무 부담이 돼서 엄두도 내지 못하고 항상 전도의 문턱에서 망설이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딜레마에 빠져있는 한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그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부담이 돼서, 너무나 괴로워서 그 사명의 문턱에서 망설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의 삶의 이야기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 말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요시아 왕, 여호야김, 시드기야 왕이 즉위하던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선지자입니다. 자, 예레미야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시죠. 그러나 그는 선뜻 순종하지 못합니다. 저는 아이와도 같아서 말을 잘 못합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거부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집요하게 그를 권유하시고 설득하셔서 마침내는 순종의 길을 가게 인도해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외치라라고 부탁하신 말씀을 보니 그 말씀을 선포하기가 너무 당혹스럽더라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가 외쳐야만 했던 메시지가 무엇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선지자들이 외친 메시지는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너희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메시지를 전했죠. 그러나 예레미야의 경우에는 회개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전했던 메시지가 무엇이죠? 회개가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이미 하나님의 때가 차 버렸으므로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멸망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이 나라는 망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길거리로 뛰쳐나가서 이제 우리나라는 망할 겁니다 라는 메시지를 외쳤다면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손가락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위 모든 사람으로부터 예레미야는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매국노라고 비난했습니다. 국민 역적이 돼버린 겁니다.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하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그의 삶에는 훨씬 더 거센 환난과 핍박과 박해의 폭풍우가 휘몰아쳤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에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다른 선지자들을 찾아갔죠. 백성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나라가 망할 거라고 이렇게 부담이 되는 메시지, 이렇게 거부감이 느껴지는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는 우리가 원하지 않아. 우리가 원하는 선지자는 말이야, 우리를 위로해주는 선지자,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다독여주는 선지자, 언제나 따뜻하게 우리를 격려해주는 선지자를 원한단 말이야. 다른 선지자를 찾아가 봤더니 그들은 거짓 메시지를 전합니다. 평안하다는 겁니다. 괜찮다는 겁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이대로도 괜찮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고 그런 메시지에 그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레미야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졌겠죠. 모든 사람으로부터 매국노 취급을 받았습니다. 급기야는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20장에 보면은 그는 심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예레미야 입장에 되어보시길 바랍니다. 절로 신세 한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그는 하나님께 외칩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저에게 복을 주시기는커녕 또는 이런 환난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는커녕 나의 삶을 갈수록 피폐해지고 나의 고난은 점점 더 깊어지기만 함이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상한 심령을 쏟아내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뭐라고 항변했을까요? 오늘의 본문 말씀 7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이 항변합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 선지자 하겠다고 자원했습니까? 안 하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권유하셔서 내가 말씀을 전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 결과 나는 조롱거리가 되었으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권유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권유라고 해석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의 파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참 흥미롭습니다. 파타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1차적인 의미는 권유하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파타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사용된 용례를 살펴보면 권유라는 단어로 번역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른 단어로 번역이 되죠. 그 단어가 과연 무엇일까요? 사사기 16장 5절에 보면 아주 대표적인 사례를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간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파타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여기는 뭐라고 번역이 되었을지 여러분께서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자, 여기서 파타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로 번역이 되었죠? 꿰어서입니다. 파타의 1차적인 의미는 꾀다, 유혹하다, 미혹하다, 심지어는 속이다라는 뜻까지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속은 기분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권유하신 게 아니라 저를 속이신 것 아닌가요?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하나님,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를 속이신 거예요 라고 외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자,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어떤 경우에도 속이거나 미혹하거나 유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도 그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다만 지금은 너무 내가 괴롭다 보니 내가 너무나 큰 고난을 당하다 보니 너무나 큰 좌절감이 밀려오다 보니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속은 느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의 삶을 돌아보면 그는 단순히 성격이 내성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적인 지식이 불충분하거나 전도에 훈련을 받지 못했거나 지금 내 상황이 여의치 않거나 바쁘거나 피곤하거나 힘들어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함으로 인하여 내가 너무나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과 괴로움을 당했기에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는 지금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에게는 너무나 크나큰 고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그는 말씀 사역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렇게 항변하고 불평하면서도 다시 일어나서 또 말씀을 외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의 본문 말씀 9절이 그 이유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 9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내가 이제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안할 거야 라고 선포해버리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만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고통 중에 육체적인 고통 중에 가장 극심한 고통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심한 화상을 입는 겁니다. 여러분의 온몸이 불에 활활 타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생각하기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나 견딜 수 없는 고통일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게 고통스러운데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더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마음이, 나의 중심이 불에 타들어가는 것만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해 미칠 지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삶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게 고통스러웠습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지 않은 것은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왜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 때 그렇게 고통스러웠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의 심장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있었죠.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백성이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범하면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죠.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말씀만이 생명이고 말씀만이 능력이요 말씀만이 회복이고 말씀만이 소망인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했기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아프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우셨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눈물이, 하나님의 아픔이, 하나님의 고통이 고스란히 나에게로 밀려 들어와서 가만히 있으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게 훨씬 더 고통스러웠기에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저도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성격이 내성적이기 때문에, 전도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쁘고 피곤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그 이유도 물론 맞겠으나 그 모든 이유들은 사실은 부수적인 이유일 뿐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장이 공유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전혀 공감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슬픔은 하나님만의 슬픔일 뿐 나는 하나도 슬프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든 말든 나는 슬프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아픔은 하나님만의 아픔일 뿐 나는 조금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우리는 훨씬 더 편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전혀 고통스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가장 시급하게 가장 절박하게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야 하는 본질적인 기도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공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장이 공유돼야 그때서부터 비로소 진정한 전도와 선교의 사역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장을 공유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장을 공유하게 되면 그 다음 순간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실제 사건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남미 과테말라에서 자라면서 그동안 보았던 모든 신문 기사 중에 제가 오늘날까지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하나의 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날까지도 그 신문 기사를 기억하는 이유는 기사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그 옆에 실려 있었던 한 컷의 사진 때문입니다. 그 신문의 기사는 호숫가에서 일어났던 한 비극적인 사고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가족이 아띠뜰랑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호숫가로 놀러 갔습니다. 아들은 헤엄을 치고 있었고 아버지는 흐뭇한 미소로 그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옆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중요한 재료를 호텔방에 놓고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잠시 호텔로 가기 위해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평소에는 헤엄을 굉장히 잘 치던 아들이 갑자기 물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허우적대면서 살려달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 아버지는 계셨지만 아버지는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다급하게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겠죠. 근데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그 주위에는 하필 그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다급해졌겠죠. 자, 그날 그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이 신문 기사를 기억하는 이유는 기사 내용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 실렸던 사진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날 제가 그 사진을 오려서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원본은 아니겠으나 가장 비슷한 사진을 찾았습니다. 여러분에게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에 보면 호숫가에 휠체어가 하나 쓰러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날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사진만 봐도 무슨 일이 있었을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내 아들을 바라보던 아버지가 아무리 도움을 요청을 해도 그 누구도 없자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몸을 기울여서 휠체어를 옆으로 쓰러뜨리고 팔로 기어서 물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그 아버지와 아들은 둘 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 이 사건을 아주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만 냉철하게 한번 분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버지의 선택이 과연 지혜로운 선택이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아주 이성적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이 아버지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구출해 줄 수가 없습니다. 물에 뛰어들었다가는 자기 생명도 보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므로 뛰어들지 말아야겠죠. 뛰어들지 않았다면 그날 한 명만 목숨을 잃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뛰어들었기 때문에 두 명 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선택이 지혜로운 선택이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이 아버지는 도대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사실 우리는 이 질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라면 이미 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눈앞에서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지금 내 눈앞에서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고통이, 그 아이의 아픔이, 그 아이의 숨막힘이 고스란히 내게로 밀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것을 지켜만 보는 것이 훨씬 더 숨막히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기에 그 아버지는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뛰어들을 수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나는 더 편할까? 하나님의 심장이, 하나님의 아픔이, 하나님의 고통이 공유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년 전부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애타하는 그 심정이 저에게로 물밀듯이 밀려들어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더 고통스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백성들이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을 하늘 보좌 위에 앉아서 지켜보는 것이 훨씬 더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으나 그 십자가를 지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 하나님께는 더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도 가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외쳐주지 않겠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의 목숨을 내어 걸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그 복음의 메시지를 너도 나와 함께 외쳐주지 않겠니?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장을 공유한다면 그때부터 비로소 진정한 전도와 선교와 생명의 사역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공유함으로써 모든 성도가 함께 복음을 외치는 교회, 우리 지구촌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노라라고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바로 이것이 저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십시오. 친구, 친척, 지인, 부모님, 자녀 또는 이웃일 수도 있겠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심장을 품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하나님의 심장을 우리에게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다 같이 지금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단 하나의 소원, 하나님의 심장을 공유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슬픔과 고통이 우리에게 공유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 또한 공유되게 하사 하나님의 심장을 품고 지역사회로 그리고 열방을 향해 전부 다 함께 나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게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당신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당신의 삶 되기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 또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심장을 품어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